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더러운 떡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며 레위의 언약을 폐해서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바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그 죄를 보시지 않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떨면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고 가슴을 찢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책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전은 양, 눈먼 양, 그리고 병든 양을 들고 나옴에도 소리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위를 확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바른 사명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들은 진리의 법이 그 입술에 있어야 되고 또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구해야 되고 그 입에서는 늘 율법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끔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문가, 또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 중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속이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 때를 놓쳤다 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은 너무 늦어서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죄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죄에서 떠나도록 교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한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또 율법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치우쳐서 돈 있는 죄인과 돈 없는 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단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비나 맞추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유다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레위인들이 이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그릇쓰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 평화의 언약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알고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레위의 언약을 파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자체는 영구히 있게 하겠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사명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구히 지속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가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오늘날 우리를 새로운 레위 지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모범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중에 말라기 이후까지 남는 것은 제사장뿐입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 유다는 마치 장기적인 의식 불명 상태와 같은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인간 같은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희망의 불이 꺼져도 이 제사장의 기도만 있다면 다시 유다는 살아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왕도 선지자도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의 새벽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업과 욕심은 포기하고 유다의 죄와 싸워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는 나의 기도가 우리 가슴의 유일한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나의 영성과 기도에 맡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변함없이 지키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지키고 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문안 교회가 생명이 전장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문안 교회의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하므로 나의 기도와 영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죽고 또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제사장은 그 가정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오늘날에는 제사장일 수 있고 또 딸이 제사장일 수 있고 아들이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 집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내가 힘들다고 잠들어버리면 나 한 사람만이 죽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겨우겨우 숨쉬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다른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영혼들도 돌봐줘야 하는 그 사명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때로는 분명하게 말씀의 잣대 위에서 책망하기도 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의 생명줄이요, 교회의 생명줄이요, 이 나라의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겨진 우리의 옷 대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생명과 평강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미세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저희도 새로움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생명과 평강의 직분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며 가정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이 나라의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더욱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새 예배당을 통해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헌당을 앞두고 해결해야 될 건축의 남은 과정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온 성도들과 함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여러 분야의 변화와 도전 앞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비롯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